히브리서 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히브리 8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돌 위에 기록한 구약과 달리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설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 번 언약은 제쳐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하는, 다시 말해서 덮어두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속죄일에 대해 제사장이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돌 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 번 언약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계속하여 8장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율법으로 맺어진 첫 언약에 대조하여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맺어진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에 의하여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첫 언약에서는 만일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신실성에 기초를 두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토록 설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며 그는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먼저 이 회막 안에는 천막집이 있는데 길이 45피트, 넓이 30피트, 그리고 높이 15피트 크기의 장방형 모양인 천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과 같은 것은 아니고 모퉁이에서 높이가 15피트, 길이가 40피트, 그리고 넓이가 30피트 되는 천막으로 된 집입니다. 이제 천막의 내부를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막의 동쪽으로 향한 베일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길이 30피트 그리고 넓이 15피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의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 떡 하나마다 이스라엘의 각 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가기 전 베일 앞 맞은편에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향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첫 방의 왼쪽에는 일곱 가지가 달린 불이 켜진 금 촛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 끝에 작은 기름이 담긴 컵이 있고 그 속에 심지가 있어 계속 그 방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혹은 촛대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마다 각각 컵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곱 가지 혹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향단이 있고 금 촛대가 있으며 그리고 진설병이 놓인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언약궤는 참으로 흥미있는 기구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손을 댈 것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먹인 만나가 담긴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족을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가족으로 택하신 것을 확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물건입니다. 이 가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이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의 임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제사장들이 매일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 촛대의 심지를 자르고 기름을 컵에 채워 붓고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이 그의 앞에서 계속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백성들의 기도를 올리며 작은 금 대접들은 향로를 담는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울 때 거기서 불타는 수철 가져다 향이 담긴 작은 그릇에 담고 성소로 들어가 향단 앞에서 쇠줄이 달린 향로 대접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올리는 기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들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의 숫자와 제사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 명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 종일 정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일로 아주 바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주님의 제단 앞에 향과 기도를 올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때였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달씩 봉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스가랴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향을 올리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 메시아 앞서가서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함에 대해서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 성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도 속죄의 날, 욤키퍼, 그날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회막도 없고 성전도 없으면서 욤키퍼를 속죄의 날에서 반성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이날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은 자신이 목욕을 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소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특수한 예법에 따라 짐승의 피를 시온자에 뿌립니다. 시온자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구석에 놓아둡니다. 여기 정규적인 예법을 따라 행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관한 것과 그날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두 염소를 가져다 제비를 뽑고 뽑힌 염소를 죽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속죄 염소로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두 염소 위에 고백하고 한 염소는 죽여 이 하루에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지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시온좌에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다른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보내어 자유롭게 달아나게 하는 것은 죄를 위한 희생을 뜻하며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한다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에서 격리되는 것, 즉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죽이고 다른 염소는 광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회막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두터운 베일로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의미심장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베일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회막이 서있는 한 성령께서 지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매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년 행하는 일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곳에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회막은 단지 하늘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희생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으며 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는 당신을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쪽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할 따름이며 매년 그것을 행하는 사실은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해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못쓰게 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늙은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는 늙어 그만 죽게 되었는데 이 소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로 비극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쓰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물건이 좋지 못하여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하나님께나 바치자. 나는 어떤 농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는 어느 날 아침 식사 때에 그의 아내에게 선언하기를 그의 암소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주 감사해서 그중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내가 갖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아내는 말하기를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소들이 점점 자라서 팔 수 있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묻기를 어느 소가 주님 것이고 어느 소가 당신의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농부는 대답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마리는 주님의 것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나의 것이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자기 것이라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은데 그러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아주 나쁜 일이 생겼어 주님의 소가 죽어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진 것을 수락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점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흠도 없어야 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고 점은 선천적으로 생긴 것이며 유전자와 관계됩니다. 양이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늑대에게 핥힘을 당했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 생긴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선천적 결핍이나 후천적 결핍인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실제로 예수님께서만 재미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인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속에는 선천적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유전 인자가 근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고 한 사실은 아주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전 인자가 형성한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사람 속의 선천적 결핍에 의하여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이 순수하게 태어나신 것 뿐만 아니라 계속 순결하게 사신 것이기 때문에 흠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희생양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점도 있고 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천적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점도 없고 흠이 없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죽은 일로부터 당신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불행히도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희생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양을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염소나 송아지를 죽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앉아 그들의 삶에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잘한 것들도 생각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한 것을 생각하여 잘못한 것을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잘한 일이 잘못한 일을 능가할 때에 그들은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지난주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이 악한 일을 능가하므로 어제는 평안한 날로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죽은 일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잔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인 첫 언약에서 범죄한 우리의 허물을 구속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면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12절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한 유산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유산을 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 전서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된 영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자가 죽기 전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유언과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재산이 여차히 분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유언한 당사자가 죽기까지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그 언약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모세가 모든 것을 설립하였을 때 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을 하였는지요. 그가 염소를 죽여 피를 물과 섞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며 책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뿌려 거룩히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로 곧 언약의 피로 그 효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효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효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비유 때문에 오늘날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과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주 진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은 성경과 아주 상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개념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죄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으며 피 흘림도 없으니 그들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둘째 언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때와 같이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교리에 대해서 사람의 유전을 가르친다고 하셨다. 사람의 유전은 너희 착한 행실로서 너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너의 악보다 선을 더 행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제사인 것입니다. 약 그의 2000년간 제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 곧 제사가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사가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7년의 중반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 것이며 마지막 7년 기간 동안 제사 제도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해야 할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할 기초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 자체가 소나 염소나 양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율법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크리스찬이 레위기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바쳐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실 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이 시점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지난 역사를 덮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의 오심에 대한 전조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이 오시면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대에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날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지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지금 이것은 구약시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결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었다면 한번 정결함을 받았으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깨끗함을 받는 일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사실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책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깨끗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말에서 이것은 현재 완전한 현재형 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매년 제사장이 지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당신의 죄를 실제로 없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코파라고 부르는데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코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속죄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번역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단지 그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에는 없지만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은 구약을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그리스도의 탄생 전 200년경에 70인의 학자가 모여 번역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히브리 말이 그에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성경학자들만 히브리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히브리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코이노나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성경학자들만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의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된 성경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히브리 말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의 성경학자들이 헬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년 전에 번역한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약에서 인용하듯이 70인역에서 인용해보면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혹은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몸으로 사람을 위하여 완전하고 무험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의 형태와 그림자의 모든 것과 이 책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서로 얽혀있는 한 가닥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야기로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이나 소망들이나 모든 인물들의 표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귐을 갖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함께 협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케 해놓았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부패한 도시에 사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타락한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밤마다 수천 명의 여자 중들이 고린도 위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프로다이트 신전으로부터 고린도 시내로 내려옵니다. 이 여중들은 다름 아닌 장녀들입니다. 여러 수천 명의 장녀들이 길거리로 다니며 밤마다 음행을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장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창기와 합하는 것이 그와 하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창기와 합하는 데 참여케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러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만일 당신이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 당신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거기에 동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전에 죄를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 죄 문제를 다루는데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둘째 제사는 속건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도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전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볼 수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성결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로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소제인데 내가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나의 봉사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없어지고 허물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먹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운 대접하는 자가 되어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으며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같은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실증이 났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첫 번 언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겨룰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저것들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수준에서 흥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위에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효화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효과가 없습니다. 새 언약을 설립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 언약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둘째 언약을 설치하실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시요 나의 의가 되시며 그는 또한 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며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중보자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망이요 구제불능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은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하루 종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올 때에 소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의 제사는 완전했습니다. 주님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한 번 드리신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아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심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 이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는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제 새 언약을 살펴보십시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위험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다시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유전이 얼마나 깊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코쉬의 음식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전 가운데 뿌리 내려진 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완전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여태껏 유대인으로서 행사해온 자신보다 더 좋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랍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될 수 없고 크리스천이 되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동시에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크리스천이라고 선언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에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과 낮 집회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모여야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속죄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다시금 돌아가려고 추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릴 제사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완성된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다른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당신은 옛 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는 심판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이 대환란 때에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소멸한다는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첫번 언약을 경멸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일급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일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죄에 대해서 둘째 번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내가 어떤 왕국을 이을 놀라운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왕국을 이을 후계자인 왕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왕후가 된 왕비가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여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왕자를 떠나 왕자를 반역하는 지도자의 공주 앞에서 드러내놓고 간음을 하며 살았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정복시키고 그 왕비를 데려다 재판을 하여 그 도시의 밖에 있는 호랑이 속으로다 던져넣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를 베고 호랑이 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을 가운데다 기둥을 세워 사형수들을 그 기둥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밤에 호랑이들이 사람의 고기를 냄새 맡고 그곳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사형 날짜가 이르렀을 때에 그 여인을 숲으로 데려가서 호랑이 속을 가운데 있는 기둥에다 묶어 놓고 밤에 그 여인의 운명에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머리 위에서 자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위를 쳐다보았더니 호랑이가 아닌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호랑이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여자가 보았더니 자기가 배반한 자기 남편인 왕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를 향하여 성난 목소리로 당신이 내가 처참히 죽는 것을 조롱하러 왔군요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왕자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하러 왔소 당신은 결코 그것을 이해 못할 것이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위에서 또 자갈 소리가 나서 보니 이번에는 사람의 고기 냄새를 맡고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호랑이 소굴인 마른 웅덩이로 뛰어내려와서 왕비에게 달려들지 않고 왕자에게 뛰어내렸습니다. 이 왕자는 칼을 뽑아 밤새도록 호랑이와 싸웠습니다. 이 왕후는 드디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소리를 듣고 계속 핏방울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밝은 후 사람들이 왕후의 시체를 가지고 묘에 묻으려고 와보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수인 왕후는 아무 탈이 없이 호랑이 소굴의 마른 웅덩이 가운데 있는 기둥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그의 낭자히 흘린 피로 반 죽게 된 사랑하는 왕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은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급히 옮겨 그 왕국의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맡겨 치료케 하였습니다. 그 왕자는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병의 상태를 시시각각 게시판에 붙여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3일째 그 왕자는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이 왕후는 법정의 판결대로 처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후를 감금하여 두고 다시금 재판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금 재판석에 끌어내어 판결을 언도하는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왕후에 대한 판결을 듣기 위해서 그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큰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판결의 언도를 선언하기 위해서 낭독자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들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그 낭독자가 왕후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오른쪽 문이 있는데 그 문 뒤에는 당신이 배신한 당신의 남편인 왕자가 서 있고 당신의 왼편에 있는 문 뒤에는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있어 오늘 오후 5시까지 당신이 이제부터는 신실한 헌신된 아내로서 살겠다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언하고 당신 남편이 있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왼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왕자가 당신을 살리려 자기 목숨을 거의 잃어버릴 듯 했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탈출한 소망이 전혀 없어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어느 쪽 편의 문을 택할 것인가?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당신은 왕후와 같은 죄지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가를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이제 두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생활을 온전히 맡김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려고 했던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며 탈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으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당신 자신이 결론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문을 택할 것입니까? 당신 자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당신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지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자처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과 결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완전히 가족에게서 잘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예수 믿는다고 장사를 지낸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길거리에 존재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압수당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뺏을 수 없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금 신약성경에서 많이 나타났듯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인내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도 몇 사람을 더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시다.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추수 때 잘 익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늦추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실 분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다리셨고 기다리는 날도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인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는 그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히브리스 저자는 이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의 특징과 믿음을 지킨 위인들을 기록한 중요한 믿음장인 11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나열하였는데 나도 거기에 한몫 들기 원합니다. 당신도 쿠퍼의 동네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에 나의 이름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흥미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당신이 그와 믿음 안에서 동행할 때 그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하는 선한 사업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